빌립보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미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설교 제목은 이것을 기도하라 입니다. 저 설교를 준비하고 또 전달하면서 각 본문마다 제가 이 본문을 대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의 상태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오늘과 같은 이 본문의 말씀은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러한 기도를 중요하게 여겨서 씨름하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도전을 한다는 것은 설교자인 저 개인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보시기에 무엇이 중요하며 기도의 궁극적인 우리가 추구해야 될, 도달해야 될 지점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은혜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 여겨서 시간을 들여서 함께 본문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를 잉태하는 것, 그리고 이 잉태한 아이를 출산하는 것, 큰 사건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부모들의 대부분의 시간과 열정은 아이가 태어나고 난 뒤에 성장 과정에 쏟아집니다. 많은 시간, 많은 땀과 눈물이 태어나고 난 뒤에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 빌립보 교회고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 착한 일 시작,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 개념 자체가 영적 출생,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놀라운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거듭났고 영적 출생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근본적으로 정의하면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째가 진리로 양육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먹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사랑을 품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과 애정이 묻어있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해 주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은 진리의 말씀을 베이스로 하고 그것을 떠먹여주고 거기에다가 간절함이 더해진 기도가 완성을 해요. 기도는 필수인데 특히 간절함이 배어있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질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너희 빌립보 교회 너희들의 존재 자체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 8절에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거든. 이 설교를 위해서 이 본문의 다섯 절을 암송해놓고 집 밖을 나와서 저 다니는 산책로가 있는데 이 구절이 저한테 부담으로 자꾸 다른 걸 암송하려고 하는데 이 구절이 튀어나와서 방해를 했어요. 나는 이 심장이 없는데, 나는 이 심장이 없는데, 나를 도와주십시오. 언젠가 내가 이 8절을 고백하는 날이 내 생애가 끝나기까지 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부터 이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심장이란 말은 강한 긍휼의 감정이 표현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스플랑크논이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인 의미로는 그냥 여기는 창자예요. 창자들, 마워스, 창자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8절에 가롯 유다가 죽는 것을 묘사한 장면이 있죠. 거기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스플랑크논,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왜 창자가 감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표현되었을까? 문자적으로는 창자들 이렇게 사용되고요. 이것이 수상적인 의미를 가지면, 다시 말해서 감정적인 무언가를 묘사할 때는 마태복음 9장 36절에 우리 주님께서 가지신 감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도시와 마을과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을 보면서 육체적으로 질병에, 연약함에 억눌리고 또 영적으로는 흑암 안에 있는 영혼들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 불쌍하고 하나님 없이 떠도는 그들의 영혼을 향해서 격동하는, 창자가 흔들리는 그러한 감정적인 격동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의 표현을 마태복음 9장 36절에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 창자라는 스플랑크논의 동사형 단어가 불쌍히 여기시니, 이 표현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사도는 빌립보 교우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간절한 마음이 요동했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다. 그런데 사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어떤 거예요? 감옥이에요. 음식과 잠자리, 활동의 제한,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오늘이나 2000년 전이나 고통이에요. 우리는 이런 환경에 있을 때 보통 이 환경 자체, 고통을 가하는 이 환경을 좀 더 느슨하게 하고 편하게 하려는데 자꾸 신경이 가요. 잠자리를 어떻게 편하게 하는지, 음식의 그 퀄리티를 어떻게 높이는지. 근데 사도는 내가 이 감옥에 갇힌 환경 열악하다. 근데 나는 너희들 걱정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너희들이 생각날 때마다 이것이 기도로 연결되고 그것이 간절함에 더해져서 목소리가 올라가는데 나는 이러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 여기 나오는 9절, 10절, 11절 이 기도 내용이 3절만 간단하게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장황하고 간절하고 긴 기도였을 것인데 문장화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축약된 거라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두통이 생기면 만사가 귀찮아요. 두통이 가실 때까지 다른 일들을 하거나 다른 뭔가에 손이 잡히지를 않아요. 그런데 두통이 와서 머리가 지근지근한데도 아이들 도시락을 챙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을 향한 애정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이라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수백 킬로 떨어진 빌립보 교우들을 생각할 때 10년 동안 복음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동일한 배를 탄 거룩한 원정에 함께한 그들이 너무 귀하게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도가 무엇을 기도했을까? 9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911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이 사도의 기도 911 좋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이 기도 내용을 여러분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도가 이런 기도를 토해낸 원천은 빌립보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사람과의 관계 설정에 따라서 간절함이 달라집니다. 많은 기도보다, 자주 하는 기도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예요. 이 간절함은 관계 가운데서 생깁니다. 관계가 불편하면은 간절함이 옅어지고 기도가 힘을 잃습니다. 사람과 애정이 있으면 간절함이 강해지고 기도가 힘을 얻습니다. 마귀는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향해서 정남이 떨어지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공하면 기도를 중단하게 되겠죠.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간, 교우들 간에 이 기도의 실패 원인을 찾아가 보면 이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는 하나님께서 기도로 먹이라고 주께서 주신 본능적인, 혈연적인 주님께서 섭리해 주신 관계예요. 기도를 꼭 해줘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계속 거역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싫어져요. 계속 불순종하고 계속 거역적으로 말하면은 정남이가 떨어져요. 그러면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마귀가 이겨요. 잔소리를 계속하는 남편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남편이 지옥 가지 않도록 영혼 구원받도록 주님을 깊이 알아가도록 어떤 기도와 관련된 설교에서 부흥회에서 도전받고 난 다음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책을 읽으면서 남편 구원을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 남편이 그러한 부인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그냥 세상의 영에 의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아내에 대하여 상처주는 말을 철없이 합니다. 한두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합니다. 어떤 때는 강하게 인격을 건드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옥 가든지 말든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심지어 우리가 부모의 구원을 놓고 기도합니다. 부모님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아는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부모들이 자식을 바라볼 때 간절히 기도하는 이 귀한 자식이 귀하게 보이지 아니고 본능적으로 다른 자식에 대해서 편애할 때가 있어. 그러면은 기도하는 이 자녀의 마음이 상해요. 그러면은 기도가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아시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억할 것이 기도 자체는 참 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길을 여셨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얼마든지 기도가 쉽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차원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학을 공부한다고 할 때 덧셈, 뺄셈, 나누기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뭐 인수분해도 있고 방정식도 있고 그것만 또 있으면 되는데 나중에는 뭐 함수, 미적분 그런 개념까지도 아주 복잡한 개념까지도 도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차원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이 떠오르고 내 육신적인 소욕은 이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어요. 원수니까 기도의 자리에 갑니다. 기도하면서 이 사람 망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안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 영이 아니까 갈등합니다. 방정식을 풀던 학생이 미적분 또는 함수 문제에 당도했을 때 끙끙 앓는 것, 이 기도의 차원에는 단순하지 아니한 주님의 뜻과 연관된 차원이 있기 때문에 기도는 쉽지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은 본문 사도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간구해야 하는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누구누구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묻습니다. 어떻게 축복해 줄까? 아, 그냥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된 그런 기도는 무엇인가? 그것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단어를 복잡한 문장인데 그것을 한 단어씩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10절에는 분별력. 세 번째는 의의 열매. 조금 단순해졌죠. 이것을 나머지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방향을 잡고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여러분이 결심하시면 오늘 메시지는 성공했습니다. 자, 첫 번째 구절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소서. 너희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지식과 모든 총명 안에서 사랑의 삶이 넘쳐나도록, 사랑의 차원에서 자라도록, 사랑이 실행되도록, 궁극적으로는 사랑의 사도가 되도록. 사도 바울의 서신에 성도를 위한 기도에 반드시 사랑의 간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사도 바울의 기도에는 사랑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책, 빌립보 앞에 있는 책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를 빠르게 읽으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부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부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요소는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도전이 자연스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이 왜 가장 중요한가? 우리 마음을, 심령을 이 주제가 크게 강렬하게 많이 사로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 2, 3절에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했고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율법과 선지자 전체를 요약하면 나오는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관심은 뭘까요? 장난감. 사랑 안에서 자라가지 못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뭘까요? 여전히 장난감이에요. 차가 장난감일 수도 있고 집이 장난감일 수도 있고 자녀가 장난감일 수도 있어요. 여전히 장난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성숙을 거듭하지 못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은 장난감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장난감이에요. 장난감을 얼마나 멋지게 빛이 번쩍번쩍 나게 하는 장난감을 가진 것을 가지고 비교의식 가운데 게으르는 그 삶을 살아가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아니에요. 장난감 비교하는 거예요. 장난감 가지고 뽀기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자기 장난감에 집착을 하다가 시간이 가면 7, 8살, 또 10대가 되면은요, 친구라는 존재에 대해서 눈이 뜨입니다. 친구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동안, 그리고 어떤 사람은 3, 40년간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고 자기가 복받는다는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눈이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대로 주님의 영을 따른 사람은 주께서 나를 챙기셨듯이 주께서 나를 배려하셨듯이 주께서 나의 아름답지 못한 매력적이지 못한 나의 못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으셨듯이 형편없는 사람들을 다른 시각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랑에서 자라가는 흔적들입니다. 왜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커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생명을 바친 열정을 다하여 이 부분을 강조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그리 많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성공을 이루고 내가 위대해지고 하는 그것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이 본질적인 것에 대한 거룩한 도전에 많이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 다 끝까지 관통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사랑이 자라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허물과 결점이 작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자신의 허물이 이상하게 크게 보입니다. 이 사랑의 삶이 성숙하면 나의 허물과 부족에 대해서 눈을 많이 떠요. 참 많이 눈을 뜹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는 마음을 접었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 가망이 없어.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랬던 존재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가네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맹목적 희생이 아니고 지식과 경험 가운데 뭔가를 이해하는 가운데 하는 사랑 행위예요. 그래서 이 지식과 모든 경험을 이 표현은 강이 흐른다라고 할 때 이 강이 옆으로 범람하지 못하도록 두 개의 그 둑이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이 둑이 없으면은 물이 옆으로 막 함부로 범람하겠죠. 그 사랑이라는 그 코스 자체를 제대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막는 그 역할. 우리 딸이 나 아빠하고 결혼할 거야. 아빠를 사랑하지만 지식과 모든 총명이 없는 상태에서 내린 그 사랑의 결정이에요. 네, 안 되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지식과 총명에 근거한 사랑은 예를 들어서 불순종하는 내가 어렵게 키운 이 아들이 10대가 되고 20대가 되어서 불순종해요. 거역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여기에 맹목적으로 잘해주는 것이 답이 아니에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 불순종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에 가서 주님의 뜻을 구했을 때 이 자녀가 불순종하는 이유가 기도하는 나에게 발견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그 이유를 아는 지식 가운데 주님께서 이 사랑을 완성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이 그 삶에 일어난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 사랑의 표현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식과 총명을 따라 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고 내가 상식적으로 아는 그 말을 쉽게 뱉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지 못하는 차원에서 끝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지식과 총명으로 이 사랑이 점점 더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은 우리가 이 사랑의 차원이 아주 작은 상태라 할지라도 이렇게 주님께 구하고 또 이것이 자라나서 언젠가 이런 모습으로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준이 저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인데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미성숙한 경우에는 나의 죄를 덮기에 급급해요. 나의 죄가, 나의 부족이, 나의 허물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 그렇게 비치는 것이 두려워요. 싫어요.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못난 점. 그래서 자꾸 의식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사랑이 커져가면 다른 사람의 허물 덮는 것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방송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옳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과장되게 말해서 내 자신은 돋보이게 하고 저 사람은 무가치한 사람으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랑의 차원이 커져갈 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축소시키려고 하고 상대방을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자라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도 기도해 보십시오.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 형편없는 사람,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제가 바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판단하는 수준상 다음의 기도는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수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아직은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희 마음 가운데 이것이 상식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원수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그러나 언젠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삶은 선택과 결정의 삶이에요. 선택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 것인지 저 사람을 만날지 말아야 될지 결정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분별력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살인이라든지 도둑질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너무 잘못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리는 이 결정이 정말 유익한 결정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오래전에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하던 해에 이제 아들을 태우라고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 대통령이 됐는데 노태우라는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비자금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퇴임하고 난 다음에 몇 년 지나서 검찰의 조사를 받고 구속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던 1988년에 이제 그 대통령의 딸과 지금 SK 그 그룹의 회장인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성경 그룹이었어요. 그 회장님 아들인 지금의 SK 그룹의 회장과 결혼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치 권력의 최고봉인 사람과 재계에서 재벌 가운데 몇 번째 때는 그 가문이 결합했어요. 그래서 그때 신문이 세기의 결혼 그렇게 타이틀을 붙였어요. 그러나 8년 뒤에 그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두고 내가 걸어가는 길,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관점, 내가 추진하는 것, 이것이 합당한 선택인지 지혜로운 선택인지 후회 없는 선택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땅 가운데서는 좋은 선택으로 칭송받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영혼 가운데서는 의미 없는 선택이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 분별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진실하여 이 말은 섬세한 도자기를 빚어낼 때 정직하지 못한 도공인 경우에 중간에 빗다가 많이 구웠어요. 그래서 크랙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직한 사업을 하는 장인인 경우에는 그것을 깨버리고 다시 만드는데 아까워요. 그래서 부정직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과거에 기록에 보니까 흰색의 특수 왁스를 바른대요, 여기에. 틈새에.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보면은 옆에 색깔하고 전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새 것처럼 크랙이 안 보인다. 근데 그것을 바, 밝혀내는 방법이 있는데 햇빛과 똑같은 각도를 두고 보면은요 그것이 그 부분만 조금 색감 자체가 어둑어둑하게 보인대요. 지나가면서 보면 안 되는데 햇빛에 비추어 보면 그때 비추어 보아서 여전히 주변 색깔과 같이 하자가 없는 그 상태를 여기 나와 있는 에일리크리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사람들이 못 보아요. 그러나 빛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실 때 그때 문제가 드러나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문제, 사람들이 보기에 허물없는 그 상태, 그것은 무엇에 근거하는가? 합당한 선택, 분별력 있는 선택에서 와요. 내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자와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주께서 보시기에, 다시 말해서 주의 관점에서 최선으로 여기는 것에 눈을 떠서 그것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또 결정을 앞두고 어떤 진정한 문제의 본질을 알면 분별력에 도움이 되겠죠. 문제의 본질과 실상을, 그래서 실상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후회 없는 선택. 선택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죠. 왜 미리 기도하면 안 될까요? 후회 없는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간섭해 주십시오. 결정을 앞두고 선택을 앞두고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최선으로 여기는 것에 눈 떠서 그것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본질과 신상을 알 수 있도록 분별력을 내게 주십시오.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도 있죠. 이것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의의 열매가 맺히도록. 그런데 이 의의 열매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사과 나무이면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옳게 여기시는 것은 그분의 지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 하에 내가 얼마나 함께 협업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아니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미기로 여기시지 아니한 부모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 사는 부모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하고 뭔가 추진하는 어떤 속도를 볼 때 대단한 다른 사람의 어떤 인정을 자아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볼 때 그 자녀가 예수님을 그의 나무 삼지 아니하고 그래서 붙어있지 아니한 결과 의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 그 흔적을 바라보지 못할 때 위기감을 느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누구누구가 딸 누구누구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희락을 안겨주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스스로 열매 만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주님을 따라야 이루어낼 수 있는 열매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암송하겠지만 요한복음 15장 4, 5절 같이 큰 소리로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께서 옳게 여기시는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과 연합이 끊이지 않도록 간섭해 주십시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에 순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맺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영혼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기도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했는데 간절한 기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될 때 이러한 기도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 방식으로 표현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나 방향은 이러한 식으로 우리 자녀를 또 배우자를 우리 교회를 주변에 있는 살아가는 누군가를 주님 복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렇게 완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내가 간구합니다. 이것은 꼭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 주시고요.